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었으며 좋은 논의를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선 북한 측의 발표는 이날 8시간 반 동안 이어진 협상의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앞서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부풀게 했었지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 크게 실망하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대표단이 이날 실무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일들을 검토했고 양측이 우려하는 많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분야 각각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계획들을 미국 대표단이 소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2주 내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해 스웨덴에 갔던 북한 대표단이 오늘 숙소인 스톡홀름 외곽 북한 대사관을 출발했습니다. 전날 협상 결렬을 선언한 김명길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차량을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대사는 2주 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주최 측 스웨덴의 초청에 응하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측에다 물어보십시오라고 답한 채 떠났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4일 예비접촉에 이어 어제 5일 하루 일정으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 대사는 8시간 반에 걸친 회의 직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모건 오테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대표단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4개 분야를 각각 진전시킬 새로운 계획들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수교 70주년을 맞아 오늘 정상 간 축전 교환을 통해 관계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축전에서 조중 두 당과 인민은 지난 70년 동안의 여정에서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세월의 온갖 풍파를 이겨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의 조중 관계는 지나온 역사를 계승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며 조중 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70년 전 정식 수교한 것은 양국 관계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조선노동당, 정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조 관계를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외교관계 설정 70도를 계기로 중조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두 나라와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가져다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49년 북한이 처음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4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시 주석은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한 바 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오늘로 18주째를 맞아 계속됐습니다. 오늘 홍콩 시내에서는 두 무리로 나뉜 시위대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쓴 채 행진을 벌였습니다. 모든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앞서 홍콩 당국은 어제 사실상 계엄에 준하는 비상조치인 긴급 정황 규례 조례를 발동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발효된 복면 금지법에 당일에 이어 시위대가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나 가면 등을 쓰고 홍콩이여 저항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에게 우크라이나 추문 관련 의혹을 씌우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나를 파괴할 수 없고 내 가족도 파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한 말괄량이 수녀 마리아. 폰트랩가의 가정교사로 가게 됩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아이들은 무서워서 하나, 둘, 마리아 선생님의 방으로 몰려드는데요.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간단히 기억해내면 그땐 난 슬프지 않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59년 무대에 오른 동명의 뮤지컬을 바탕으로 한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미국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음악의 소리란 뜻이죠. 줄리 앤드루스와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1965년에 20세기 폭스사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를 피해 고국으로부터 망명해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온 오스트리아인 폰트랩 가족의 실화를 다룬 작품 사운드 오브 뮤직 지금 만나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무렵 알프스에 있는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수도원 밝고 명랑한 수녀 마리아는 자연과 노래를 무척 좋아해 미사나 기도 시간에 항상 늦게 읽습니다. 수녀로서의 자질을 의심받는 그녀가 걱정된 원장 수녀는 마리아를 퇴역 장교 폰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보내는데요. 부유하지만 아내가 죽은 뒤 마음을 닫은 폰트랩 대령은 7남매를 군대식으로 엄격하게 대하고 사랑이 굶주린 아이들은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말썽을 피웁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의 장난에 화내기보다 따뜻하게 포용하고 아이들은 점차 그녀를 따르기 시작하는데요. 폰트랩 대령이 약혼녀인 남작 부인을 만나러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난 사이 마리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을 뒹굴며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다닙니다. 남작 부인과 함께 돌아온 대령은 자신의 교육 방식을 따르지 않은 마리아에게 불같이 화를 내지만 아이들이 준비한 합창에 갑자기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린 듯 과거의 부드러운 아버지로 바뀝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리아와 대령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데요. 사랑이란 감정에 당황한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이 도망치듯 쪽지만 남겨놓고 저택을 떠납니다. 수도원에서 괴로워하던 마리아는 도망치지 말고 삶을 정면으로 부딪히라는 원장 수녀의 격려에 용기를 내서 다시 폰트랩가로 돌아갑니다. 그리워하던 아이들과의 만남에 기쁨도 잠시, 대령이 곧 남작 부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그녀는 힘이 빠집니다. 한편 다시 돌아온 마리아를 만난 뒤 자신의 감정을 깨달은 대령은 남작 부인과 파혼하고 마리아에게 청혼합니다. 그런데 축복 속에 결혼한 마리아와 대령이 신혼여행을 간 사이 대령은 나치로부터 소집 명령을 받습니다. 대령은 망명을 결심하고 친구 맥스의 도움을 받아 폰트랩 가족 합창단으로 오스트리아 민요대회에 출전해 가족을 감시하는 나치들의 빈틈을 노립니다. 다행히 수도원으로 피신한 폰트랩 가족은 몇 차례 고비를 맞지만 수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알프스 국경을 넘습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여는 서곡이었죠. 오케스트라와 넌스 코러스, 수녀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1939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흥행 기록을 깬 사운드 오브 뮤직은 행복한 결말을 맺는 이야기와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영상미, 아름다운 영화음악으로 개봉 이후 50년 넘게 현재까지도 여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영화의 고전이죠. 실제 주인공이 마리아 폰트랩의 자전적 소설인 트랩 가족 합창단 이야기가 트랩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하면서 트랩 가족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관객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1959년 11월부터 세계 뮤지컬 중심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1,400회가 넘게 연속 공연됐습니다. 또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 등 5개 부문을 석권하며 50년대 브로드웨이의 대표 뮤지컬로 자리매김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은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오클라호마, 남태평양, 킹앤 아이 등 40년대에서 50년대 브로드웨이 최고의 명콤비로 손꼽히던 작곡가 리처드 로저스와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콤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두 사람의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죠. The Sound of Music, 도레미송, My Favorite Thi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에델바이스 등 대부분의 음악은 제목만 들어도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마리아가 폰트랩가의 가정교사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이들이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하며 마리아의 방으로 모여들었는데요. 마리아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이 노래를 부른다며 아이들에게 불러줬죠. My Favorite Things,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bad. Raindrops on roses and whiskers on kittens, bright copper kettles and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Cream-colored ponies and crisp apple strudels, doorbells and sleigh bells and schnitzel with noodles, wild geese that fly with the moon on their w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Girls in white dresses with blue satin sashes, snowflakes that stay on my nose and eyelashes, silver white winters that melt into sp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When the dog bites, when the bee stings, when I'm feeling sad, I simply remember my favorite things, and then I don't feel so.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원래 브로드웨이 데뷔 뮤지컬로 만들어지기 전에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폰트랩 음악대 이야기를 판권 구입했고요. 마리아 역을 오드리 헵번으로 내세우려고 했지만 헵번이 거절하자 영화화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얼굴인 줄리 앤드루스는 원래 영국 런던의 연극 공연 웨스트엔드에서 활동한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웨스트엔드는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함께 뮤지컬의 명소라고 불리고 있죠.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의 런던 초연 당시 주인공을 맡았던 그녀는 메리 포핀스, 사운드 오브 뮤직 등 뮤지컬 영화에 연달아 캐스팅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2001년 사운드 오브 뮤직의 폰트랩 대령역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플러머와 TV 영화 황금 연못의 남녀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시민 케인과 위대한 앰버슨가 등 오슨 웰스 영화의 편집을 맡았던 로버트 와이즈 감독은 1960년대 뮤지컬 대가로 손꼽히기 이전인 1950년대에 이미 공포, 범죄, 공상과학,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인정받은 계기는 1961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영화화했을 때였죠. 덕분에 가장 먼저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영화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너무 달달하다는 이유로 감독직을 거절했던 와이즈 감독은 망관아, 북부서로 진로를 돌려라를 쓴 각본가 어니스트 레먼과 함께 결국 영화사상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뮤지컬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온전히 녹아든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콤비의 아름다운 노래들도 훌륭하지만 감상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 묘사와 와이즈 감독의 탄탄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영화의 구조 역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폰트랩 대령과 마리아의 로맨스, 폰트랩 아이들의 성장담을 담은 전반부와 나치 독일을 피해 탈출하는 스릴감 넘치는 후반부로 나눠지는 이중 플롯 구조에도 산만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영화를 끌고 나간 건 어니스트 레먼의 뛰어난 각색과 함께 감독의 역할도 크다는 평입니다. 장관을 이루는 알프스의 대자연을 비추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알프스 초원 위로 뛰어오르며 마리아가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노래하며 등장하는 영화의 첫 장면은 특히 유명한데요. 숨통이 탁 트이는 알프스의 압도적인 자연 위로 벅찬 감동을 노래하는 순수한 소녀를 담기 위해 와이즈 감독은 몇 번이고 헬리콥터를 회전시키며 카메라를 돌렸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 흐르는 노래 듣고 오시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주인공 마리아인 줄리 앤드류스의 Prelude and the Sound of Music,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여는 곡 함께 듣고 옵니다. 그렇다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탄생시킨 실제 폰트랩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 없겠죠. 폰트랩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8년 나치가 점령한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미국 전역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에서는 스위스로 망명한 걸로 그려지고 있죠. 이들의 후손이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1959년 로저스와 해머스타인 뮤지컬인 사운드 오브 뮤직과 그 후에 1965년 흥행을 불러일으킨 이 영화에 영감을 주게 되죠. 펜실베이니아에 정착한 가족은 폰트랩 합창단을 조직해 유럽 민요를 불러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1942년 버문트의 스토어에 있는 산장을 사들여서 폰트랩 산장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폰트랩 남작은 1949년, 마리아는 1987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화와 실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 속의 자녀는 7명이지만 실제로 폰트랩 일가의 아이들은 10명이었고요. 전처의 아이들이 7명, 마리아와 대령이 결혼한 뒤에 태어난 아이들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녀들 중에는 이 3명이 살아있고요. 마리아는 영화 속 줄리 앤드루스와는 달리 까다롭고 근엄한 어머니여서 아이들은 늘 어머니 눈치를 봤다고 합니다. 영화가 뮤지컬로 바뀌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가깝던 폰트랩 가족 내용이 대폭 수정된 건데요. 가장 큰 아이가 여자아이인 리즐이 아니라 실제로 폰트랩 일가의 장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뮤지컬에서 발음하기 좋게 바뀌었죠. 극 중에서 완고하고 냉철한 군인으로 묘사된 폰트랩 대령은 오히려 당시 기준으로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운 남자였다고 합니다. 트랩가의 셋째 딸은 아버지가 젊은 해군 장교 시절 봤던 마르키즈 제도에 모든 가족을 데려가는 게 소원이었고요. 밤마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폰트랩가의 자녀들과 생전의 어머니 마리아 폰트랩은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해서 괜찮은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처음에 폰트랩과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때 시작한 노래인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레미송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마리아와 폰트랩과 아이들이 함께 부릅니다.
Let's start at the very beginning. A very good place to start. When you read, you begin with
A, B, C.
When you sing, you begin with Do, Re, Mi.
Do, Re, Mi.
Do, Re, Mi. The first three notes just happen to be Do, Re, Mi.
Do, Re, Mi.
Do, Re, Mi, Fa, Sol, La, Ti. Oh, let's see if I can make it easier. Do, a deer, a female deer. Re, a drop of golden sun. Mi, a name I call myself. Fa,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i,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 will bring us back to do. Oh, oh, oh.
Do!
A deer, a female deer.
Re.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Do, re, mi, fa, so, and so on are only the tools we use to build a song. Once you have these notes in your heads, you can sing a million different tunes by mixing them up, like this. So, do, la, fa, mi, do, re. Can you do that?
So, do, la, fa, mi, do, re.
So, do, la. Put it all together. So do la fa mi do re. So do la ti do re do.
Good.
But it doesn't mean anything.
So we put in words. One word for every note. Like this. When you know the notes to sing, you can sing most anything together. When you know the notes to sing, you can sing most anything. Do, a drop of golden sun.
Me.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196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1966년 골든글로브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 줄리 앤드루스는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죠. 흥행도 성공했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거둔 1억 5천만 달러 최고 흥행 기록을 26년 만에 깼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북미에서만 약 1억 6,300만 달러 흥행 수익을 가져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2억 8,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2014년 기준으로 약 23억 달러를 벌어들여서 최고 수익을 올린 10대 영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이런 아름다운 영화를 봤다는 게 행운이다.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다. 도레미 도미로미 레미 파파미레파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을 음표다. 죽을 때 들고 갈 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다면 내게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주간 잡지 버라이어티지 평론가는 로저스, 해머스타인, 린지, 크라우즈 이들의 조합으로 1959년 최고의 뮤지컬 중 하나가 영화로 탄생했다라고 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고전 영화는 도레미송, 내가 좋아하는 것들, 에델바이스, 안녕, 작별인사 등 영광스러운 노래들로 가득 차 있다. 절망에 빠진 낭만주의자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남작 부인을 집에 초대했을 때 마리아와 아이들이 인형극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부르던 유쾌한 노래죠. The Lonely Goatherd, 외로운 염소지기. 마리아와 폰트랩과 아이들의 목소리로 듣고 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명장면이자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폰트랩 대령이 마리아에게 진심을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행복에 찬 마리아가 원장 수녀가 준 두 가지 교훈을 떠올립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원장 수녀님이 늘 그러셨죠.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요. 또 무슨 말을 했소? 내 삶을 찾으라고요. 찾은 것 같소?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찾았어요. 사랑해요. 이제야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사랑을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담대하라고 원장 수녀님은 격려하는데요. 그렇게 폰트랩가를 뛰쳐나왔던 마리아는 다시 폰트랩가로 돌아가고 결국 마리아와 대령은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폰트랩가에서 파티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폰트랩가의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노래로 들려줬는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폰트랩가 아이들의 So Long Farewell, 안녕 작별 인사 듣고 옵니다.
There's a sad soldier clanging from the clock in the hall and the bells in the steeple too. And up in the nursery an absurd little bird is popping up to say cuckoo.
Cuckoo, cuckoo.
Regretfully cuckoo. They tell us, but firmly cuckoo. They compel us to say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폰트랩가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명곡들을 탄생시키며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중에서 폰트랩 대령과 폰트랩가의 아이들 마리아가 나치를 피해 오스트리아를 몰래 떠나기 전에 민요대회에서 오스트리아 국민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죠. 마음의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노래이자 슬픈 장면인데요. 에델바이스를 부르던 대령이 목이 메어서 노래가 끊기자 마리아와 아이들, 관중들이 이어서 합창을 합니다. 에델바이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자, 조종사, 항공산업가, 부동산업 등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와 영화를 누렸지만 기이하고 고독한 말년으로 생을 마감한 하워드 휴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즈는 방위산업, 전자, 매스컴, 제조업 등 모험적인 분야에도 평생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부동산, 석유탐사, 유전, 광산, 컨설팅, 연애 오락사업 등 새로운 분야에도 과감하게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면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휴스는 1905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휴스 시니어는 석유 개발 붐이 일던 텍사스에서 시추용 장비를 개발해 많은 돈을 모은 사업가였습니다. 휴즈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과 기술에 흥미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명문 라이스 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수학과 항공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휴즈는 10대 때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궁 외임신으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2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휴즈는 학업을 중단하고 로스앤젤레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영화 제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화 제작은 새로운 분야였지만 휴즈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가 제작한 영화들은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아카데미 상도 받았습니다.
휴즈의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공중전을 소재로 한 지옥의 천사들이란 영화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대형 영화였습니다.
휴즈는 이 작품에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프로펠러 전투기를 87대나 구입하고 이를 조종할 최고의 비행사들도 고용했습니다. 휴즈 자신도 스스로 비행기를 몰고 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죠.
1930년 이 영화는 개봉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이 드문 시대에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갔지만 그때까지의 흥행 기록을 깨트린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휴즈는 영화 산업에 뛰어든 뒤 할리우드를 주름잡은 여배우들을 줄줄이 발굴했습니다. 또 여러 유명 여배우들이 그의 연인으로 있다가 떠났습니다.
1957년에는 영화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항공산업에 도전했습니다. 휴즈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영입해 최고 속도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H-1 레이저라는 항공기입니다. 휴즈는 1935년 9월 자신이 직접 이 항공기를 몰고 시속 563km라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비행기를 몰고 북미 대륙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1938년 7월에는 자신이 세운 휴즈 항공사에서 로키드 L-14 슈퍼 엘렉트라를 개조해 91시간 만에 세계를 일주하는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휴즈는 고속 항공기 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휴즈는 트랜스 월드 항공과 에어웨스트 항공사를 사들여서 휴즈 에어웨스트라는 항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휴즈는 방위 산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휴즈는 군 당국으로부터 고고도 고속정찰기를 개발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휴즈는 정찰기 XF-11을 개발해서 1946년 7월 직접 시험 비행했습니다. 그러나 프로펠러 고장으로 정찰기는 고급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휴즈는 중상을 입고 XF-11 1호기는 완파됐습니다.
Howard Hughes, famous flyer and sportsman, was dragged out of this wreckage of an experimental plane.
휴즈는 이때 얼굴이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해 후에 늘 코수염을 기르게 됐고 진통제로 사용한 모르핀 중독에 빠졌습니다.
휴즈는 또 유럽 전선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초대형 수송 비행정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서 뜨고 내리는 H4 허큘리스라는 기종입니다.
1943년 5월 17일 휴즈는 거대 수송기의 이착륙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스코르스키 S-43이라는 항공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네바다주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그의 직원 한 명과 항공기 검사관이 숨졌습니다. 휴즈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H4 수송기는 나무로 제작한 것으로 날개 길이가 97m가 넘는 세계 최대 항공기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항공기는 역사상 가장 날개 폭이 긴 항공기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휴즈는 이 항공기도 직접 몰고 물에서 떠오르는 시운전을 했습니다.
Now Hughes is at the controls as the eight engines roar and the ship gets going.
하지만 이런 거대 비행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성되지 못했고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휴즈 항공사는 헬리콥터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휴즈는 시코르스키 항공사와 함께 헬리콥터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휴즈는 공격용 헬기,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해 미군에 납품했습니다. 휴즈 항공사는 냉전 종식 후 맥도널 더글라스사에 합병됐다가 현재는 보잉사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휴즈는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그가 벌어들인 많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됐습니다. 예를 들면 휴즈 항공사 땅으로 1200에이커, 미사일 생산 기지에 4400여 에이커, 유흥도시 라스베가스에 2만 5천 에이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에이커가 평으로 치면 1200평에 해당되니까 엄청난 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라스베가스 중심가에 있는 대형 호텔도 5개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즈를 라스베가스 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차례 항공기 사고를 겪은 이후부터 휴즈는 세상으로부터 차츰 고립돼 기이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인 기피증이 극심했습니다.
휴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1960년대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의 꼭대기층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필요한 결제 서류나 사업 보고서 등은 긴 막대기에 바구니를 달아 창문으로 올려보내야 했습니다.
세균이 무서워서 물건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해 엄청난 양의 부드러운 티슈와 소독한 수건을 썼습니다. 그의 말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죠.
예. 예.
자, 이것이 젊은 시절, 그리고 또 이것이 노년의 모습입니다.
예. 자,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 정말 윤곽이 뚜렷한 미남, 영화 배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 때 모습을 보면, 아, 머리는 산발을 하고요. 수염은 길게 드리워져 있네요.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령 같은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바닥에는 휴지가 빈틈없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사람의 눈에 띄게 되자 휴즈는 1960년대 후반 외국으로 나가 니카라과, 바하마, 멕시코 등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세간에서는 그의 활동을 둘러싼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고도 하고 마약에 관련됐다고도 했습니다. 휴즈는 1976년 4월 5일 멕시코에 있는 그의 고급 호텔에서 몸 상태가 악화되자 급히 비행기로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휴즈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70세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수염, 손톱, 발톱은 매우 길었고 키는 큰데 반해 몸무게는 단지 41kg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수사기관이 지문조회를 통해서 그가 진짜 하워드 휴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사망 요인은 신부전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고향인 텍사스주 글렌우드 묘지에 묻혔습니다.
휴지는 세상을 떠날 때 15억 달러의 재산이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66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의 말년은 은둔과 기행으로 가득 찼지만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를 세우고 재산을 기부해서 의학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연구소는 현재 자산이 182억 달러로 세계 2위 규모의 생의학연구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막대한 부와 영예를 누리고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하워드 휴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금 미국은 홈커밍 데이 기간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순이면 대부분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 또 댄스 파티, 운동 경기 등이 열리는데요. 바로 홈커밍 행사의 일환입니다. 과연 이 홈커밍 데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100년 넘게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는 홈커밍 데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학창시절의 추억, 홈커밍 데이.
홈커밍 to me is coming back to a place where you've grown up, where you've
나한테 홈커밍이라는 것은 다녔던 학교나 날 성장시켰던 곳, 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친구들, 지인들과 만나서 사회에서 쌓은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는 그런 의미입니다.
Well, when I was in high school, homecoming was when everybody came back to the school.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모두가 학교로 돌아오는 옛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풋볼 게임을 보러 가는 게 홈커밍이었어요.
홈커밍 데이는 사전적으로 해석하자면 집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해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또 특별한 단체나 모임에서 졸업생이나 선배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던 그 추억의 장소를 되돌아가 보는 동창회의 날, 모교 방문의 날 같은 아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미국 사람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Basketball games, football games. Usually they have homecoming dances.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미국의 홈커밍은 재학생과 함께 학교로 돌아온 졸업생들이 소속 학교의 풋볼팀을 응원하기 위한 친목 행사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미식축구 경기로 홈커밍 행사를 마무리했다는 1911년 미주리 대학의 기록이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후 홈커밍은 졸업생들이 다시 모이는 동창회로, 또 가을에 열리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의 학생 축제로 지금까지 1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Something I never thought about because it was just always existed.
늘 열리는 것이고 또 누구나 경험을 해본 학교 중심의 행사여서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I think it might have to do with the school playing football or something.
홈커밍 데이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추억이나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분명 홈커밍은 미국 사람들의 문화이자 전통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Homecoming is usually upperclassmen, junior, senior year high school.
홈커밍은 대개 고등학교 주니어, 시니어 학생들이 턱시도 정장과 드레스처럼 격식 있는 옷을 갖춰 입고 같이 춤추고 식사하고 모든 모두가 같이 하는 행사죠.
1970년대 시카고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분도.
high school, we used to have a big parade through town. I think they still do it, and they march right down the street.
또 같은 시기 버지니아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이분도
우리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온 동네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마칭 밴드가 앞서고 풋볼팀 친구들이 따르고 치어리더들도 행진하면서 사람들과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어요. 행진이 끝나면 모두 풋볼 경기를 보러 갔고요. 그리고 나선 아주 화려한 댄스 파티를 했답니다.
홈커밍은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특별한 것입니다.
호커.
호커.
호커. That's what
아, 맞아요. 우린 그때 호코라고 했어요. 호코.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홈커밍 대신에 호코라고 불렀어요.
Always had to go out and buy a beautiful dress. It was like the fall version of the prom.
아주 예쁜 드레스가 필수였어요. 친구 집에 몰려가서 같이 머리를 꾸미고 서로 화장도 해주고 그리고 모두 같이 홈커밍 댄스 파티에 가는 거죠.
아름다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댄스 파티장으로 들어가는 여고생들의 설렘이 바로 홈커밍의 추억이라고 하고요.
Well, I was pretty much a loner, so I didn't really have a lot of friends, so I never went.
수줍음이 많았던 남학생들 여자친구에게 데이트를 청하지 못해서 댄스 파티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쉬운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My high school was an all-boy high school.
제가 다녔던 학교는 남자 고등학교여서 홈커밍 때 주로 여학생들이 초대돼서 학교에 오거든요. 저 같은 남학생들이 홈커밍을 가는 이유가 여학생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도 컸었죠.
시대는 다르지만 세대를 아우르면서 대다수 미국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학창 시절의 추억이 바로 홈커밍입니다.
I think it is. I think it's been going on as long as my husband and I have been in school. My mother, who went to high school in 1950, went to her homecoming.
그럼요. 미국의 전통이죠. 남편과도 홈커밍에서 만났으니까요. 제 어머니도 195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풋볼팀하고 홈커밍을 갔었고요. 나도 그랬고 그리고 제 딸도 이번 주에 홈커밍을 가게 되는군요.
19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이분들과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홈커밍은 어떻게 다른 게 있을까요? 버지니아주 비엔나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So basically, Spirit Week is the homecoming week where students get to dress up.
우리 학교의 홈커밍은 Spirit Week로 시작해요. 홈커밍의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라고 할까요? 올해 스피릿 위크는 월요일, US Day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모두가 흰색이나 빨강, 파랑색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로 이어지는 홈커밍 경기 또 댄스 파티를 앞두고 월요일부터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가 열렸다고 하네요.
Football is basically like football game. But before that, there's something called tailgate, which is basically like
경기장 주변 주차장에서 학생들끼리 또 다른 작은 파티를 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가진답니다.
So next day of the football game, we have like Saturday homecoming party, which is a kind of formal attire dancing party.
풋볼 경기 바로 다음 날에 홈커밍 댄스가 있어요. 토요일에 하는데 다들 멋있는 옷을 차려입습니다. 남학생들은 정장 턱시도 같은 것을 입고 여학생들은 드레스를 입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셔츠 같은 것도 입는데 청바지 같은 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About like 3 p.m. and then they all the girls together prepare.
홈커밍 댄스 날 여학생들은 3시쯤 모여서 같이 화장을 하고 서로를 예쁘게 꾸며줘요. 그리고 여기 내셔널 하버 같은 곳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죠.
여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단장을 하고 또 그런 기분을 즐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은데요.
Oh, also you can't forget about this like asking out culture.
빼놓을 수 없는 홈커밍의 설렘. 댄스 파티에 같이 갈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에게 용감하게 고백하고 수줍게 승낙하는 일입니다.
We'll have some small events.
Yes, and
홈커밍 댄스 날입니다. 모두를 흥겹게 하는 DJ의 음악 선물이 이어집니다.
Oh, oh, oh. So, homecoming. coming also has princess, princes, queens, and kings. I don't know who this year.
특히 모두가 궁금해하는 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학생을 왕과 왕비, 또 공주와 왕자로 인정해 발표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And there's an after party. Usually, yeah, people go homecoming prom for after party. Yeah, that's the biggest reason.
파티장 주변은 늘 그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남기는 사람들, 또 간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그리고 이어질 또 다른 파티 약속에 흥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It's fun because I can talk about mine and my mother comes and talks.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엄마 아빠로 다시 아들과 딸에게로 이어지는 이 홈커밍의 추억이 가을이 시작되는 딱 이맘때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